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학습, 입교, 세례받는 분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이미 세례를 받으셨던 분들이라도 이 세례가 도대체 성경 전체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어떤 신앙의 기초가 되고 또 의미가 되는가를 이런 시간쯤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다시 되새기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하던 고린도전서 6장 할 차례지만 우리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세례란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원래 성경 원문을 보면 세례란 말은 없어요. 침례죠. 뱁타이즈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물에 잠근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왜 이렇게 약식으로 변했는가? 여기는 좀 시간적인 이유도 있고 또 인원적인 이유도 있어요. 인원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침례 시간에 그 많은 인원들을 사실 침례를 하려면 이 강당 뒤쪽에 커튼을 젖히면 탕 같은 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침례교는 항상 강대상 뒤에 그 탕 같은 게 준비되어 있어서 거기다 완전히 잠굽니다. 완전히 가운을 이렇게 입고 완전히 잠궈요. 그게 원래는 원형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모든 게 사실은 상징적인 예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시공간적인 그 한계 때문에 점점 약식으로 변해서 우리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 꼭대기에다가 물 몇 방울 이렇게 뿌리는 것으로 이제 잠겼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침례교에서는 장로교는 사쿠라다 뭐 이렇게 또 시비를 거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또 그러죠. 침례교는 계속 침만 튀겨서 지저분한 교단이다. 친한 친구들끼리 만나면 그렇게 이제 말장난을 합니다. 근데 뭐 물에 잠그나 약식으로 하나 의미는 같아요. 그래서 세례, 침례, 원래는 침례입니다. 근데 이 세례란 뭐냐? 첫째는 물에 잠그다 그 말이에요. 물에 담그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에 잠그는 거예요. 죽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오늘 죽은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은 걸까요? 죄와 옛사람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세례받으신 분들 인정하십니까? 예. 오늘 세례받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세례를 일찍이 받으신 분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은 거예요. 뭐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저는 유아세례를 안 받았어요. 어머니가 일찍 신앙생활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 믿는 아버지와 결혼하시는 바람에 저는 유아세례를 안 받아서 이제 나중에 세례를 받았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고등부에서 그 회장 선거를 했어요. 회장 선거. 그러다가 투표를 해보니까 제가 회장이 된 겁니다. 근데 누가, 제 세례도 안 받았는데? 이렇게 일러버린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그런 의식이 별로 없잖아요. 세례를 받아야 회장이 되고, 뭐 총무가 되고 이런 조건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 의식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됐다가 취소가 돼버린 적이 있어요.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가을에 얼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학습이나 세례는 기회가 주어질 때 빨리빨리 받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막 입시철에 아주 곤란하게 애를 먹이는 엄마들이 있어요. 어느 학교 아이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세례가 조건이에요. 근데 세례를 안 받았거든요. 받을 테니까 명부만 그냥 가라로 띄워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아, 꽉 받게 한대요. 보면 되면, 내년 봄 되면. 근데 그건 받게 하는 건 하는 거고, 지금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안 띄워주니까 막 섭섭해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입시철에 또 아이들 그 학교 당락이 얼마나 부모로서는 안타까운 문제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아주 까탈스러운 교회는 반드시 이 두 젊은이가 다 세례까지를 받아야 담임 목사가 주례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원칙과 기준이 있죠.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식 앞두고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해주고 싶고 축하해주고 싶은데, 아, 교회 법이 이래서, 또 공인인지라 사적인 만남 같으면 100번이고 해줄 수 있는데, 제가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 목회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교회를 떠난다 만다 막 이러고 말이죠. 실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교회에.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입교, 세례 이런 거를 기회를 제공할 때, 여러분 자녀나 젊은이들은 그때그때 빨리빨리 받으세요. 오늘 아주 잘하신 거예요. 자, 첫째는 물에 잠근다. 옛것에 대해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씻다라는 말이 있어요. 씻다. 그 씻다라는 말이 뭐, 육체를 씻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렇죠? 몸에 뭐, 더러운 게 묻어가지고, 그걸 씻는 의미나 개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세례라는 말 속에는 씻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뭘 씻는 걸까요? 죄를 씻는 거예요. 그 죄는 매일 범하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 안에서 범죄한 죄악을 용서받는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아주 기초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냐? 오늘 세례받은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례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왜 세례받았어요? 예, 잘 배우셨어요. 세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자, 대표적인 케이스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가 같이 달렸죠? 그 중에 하나가 나를 영접해 주시옵소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그 강도는 세례 안 받았죠? 그러면 어디 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 있죠.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결혼한 신부입니다 라는 하나의 예식에 관한 거지, 이 세례 자체가 구원의 조건과 근거는 아니에요. 아멘? 이거를 헛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여기 학습 오늘 받으신 분들이 있고 세례 받으신 분들이 있죠. 이제 학습 받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6개월 동안 이분들이 성실하게 교회의 가르침대로 또 신앙생활을 예배를 잘 드리면,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이제 세례를 줘요. 그러면 세례는 반드시 6개월이 돼야 주는 것이다. 성경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 조건이 없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내시가 즉석에서 빌립에 의해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즉시 세례를 받아요. 또 우리 목회 현장에서도 보면 이제 곧 임종할 것 같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임종 직전에 예수를 영접했어요. 죽지 말고 6개월 동안 버티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죠.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는 특별한 케이스니까 이제 담임 목사의 판단하에 이분은 임종혁을 만나 왔으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바로 세례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해서 조그마한 기구들이 있어요. 이동해서 세례를 드릴 수 있는 성찬기가 있어요. 그 집에 편찮은 분이니까 가져가서 바로 물을 떠다가 세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것은 교회법이에요. 성경에 나온 법이 아니고. 아, 그럼 그거 뭐 무시해도 되겠네? 그럴까요? 교회법이 성경과 같거나 성경보다 위일 순 없지만 뭐예요? 우리끼리 어떤 상식선에서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되죠. 교회법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건 너무 원칙이 없으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무질서하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세례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받는 예식이지만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그리고 학습을 받고 나서 6개월 동안은 성경에 나온 법이 아니고 무슨 법이라고요? 교회법이다. 성경의 법은 아니지만 교회법도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합니다. 아멘? 자, 또 하나 씻다라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 의미는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떠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면 거듭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완성될 성도의 성숙을 향해서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배우고 성장을 해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세례는 그런데 뭘 씻는 거라고요?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게 세례인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어쩌죠? 분명히 예수님 세례 받으셨어요. 누구한테 받았죠? 세례 요한에게 받았어요. 근데 세례는 죄를 씻는 행위예요. 새로 거듭난 행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죠?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표로서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죄는 없으시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그래서 위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었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규명하고 선언하는 의미에서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왔는가? 바로 이와 같은 죄인들을 대신 죽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의미로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구약성경에서부터 어떻게 했는가 한번 우리 쭉 몇 군데만 성경을 펼쳐서 눈으로 확인을 해보십시다. 우리 출애굽기 11장을 넘어가세요. 구약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1장 찾으셨나요? 천천히 찾으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한 430년 동안 아주 깊은 어둠에 빠져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1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을 좀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자, 잠깐만 앞을 보세요. 이제 거의 이 어둠의 막바지가 왔어요. 바로가 아홉 가지 재앙을 경험하고도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히든 카드를 숨기셨어요. 이 마지막 카드는 내가 꺼내들면 애굽 온 지역에 큰 울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을 포함해서 처음 난 장자를 첫 것을 다 죽이는 심판을 마지막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2절에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공짜로 속아 먹은 줄 알았어요. 공짜로 일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조들이 공짜로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한 것까지 전부 한꺼번에 보상합니까? 안 합니까? 보상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보상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 느껴지기도 하고 보여지지만 절대 손해가 있을 수 없어요. 그 억울함이 그 손해가 정당하게 겪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언제고 모는 날 반드시 갚으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과 악소리 내면서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는 안 돼요. 손해보세요. 당하세요. 때리면 맞으세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갚아요. 반드시 갚아요. 이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낼 때 온 애굽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달라는 대로 다 은금 폐물을 귀중품을 내줍니다. 한 술에 가득이 실어서 그들이 떠납니다. 또 이어서 볼까요?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 장자의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아멘. 자, 잠깐 또 앞을 보세요. 자, 첫 것을 다 죽인다 그랬죠? 장자의 죽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당시에 첫 번째라는 개념은 11조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은 나머지 전부를 대신하고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첫 것을 죽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 동시에 됩니까? 전부 죽인다는, 전부 심판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첫 것을 다 죽였다는 것은 애굽 전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심판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이제 또 성경을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시작. 자, 뭘 취하라 그랬습니까? 자, 앞을 잠깐 또 보실까요? 어린 양을 취하래요. 왜 어린 양을 취할까요? 어린 양은 누구를 지금 예표하고 있죠? 계속 일관되게 오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을 어떻게 취하랍니까? 그런데 각 식구대로 가족대로. 무슨 뜻이에요? 구원은 각자의 몫이라 그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신앙 고백했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쉬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는 본인의 신앙 고백을 받는 게 입교예요. 구원은 뭐예요? 각자가 받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각자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열심히 교회 가서 빈다고 기도한다고 아들이 저절로 구원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히브리 사람들이 한 시대 착각했던 것처럼 혈통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또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이제 5절 시작.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시작. 아멘. 잠깐 보세요. 자, 이제 장자의 죽음이 지나가기 전에 히브리인들에게 대비책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대비책은 어린 양의 죽음을 예표한 대비책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로 어디에 바르라 그랬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문설주가 어딥니까? 문설주. 그렇죠? 자, 잘 보세요. 여기 문이 있어요. 이렇게 문이. 문이 있죠? 문이 있으면 문설주는 문짝을 매다는 양 기둥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짝을 매다는 문틀 있죠? 문틀. 그걸 문설주라 그래요. 이게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리고 임방은 어딥니까? 임방은 바로 위에 부분을 임방이라 그래요. 이거를 찾아보니까 이게 인테리어 용어에 나오더라고요. 인테리어 용어에도 문설주라 그러고 임방이라 그래요. 거기에다가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뭐가 넘어갔어요? 심판과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어요.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패스오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죽음이 넘어가고 심판이 면해졌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아멘. 그리고 나서 이 주된 내용이 출애굽기 11장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자가 다 죽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몇 장을 보시냐 하면, 자, 14장 넘어갑니다. 14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홍해 앞에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으니까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다그닥 쟁쟁쟁거리면서 막 추격을 해와요. 바로가 아, 내가 정신이 나갔지. 이 노예들을 놓아주면 이 일들을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잠깐 정신줄을 놨구나 하고 병사들을 풀어서 추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뒤에서는 막 추격 소리가 오죠. 앞에는 딱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여기서 전부 다 수장되는구나. 이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잘 보세요.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서서?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또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절 보세요. 사람이 이런 위기 앞에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가만히 있는 거 제일 못해요. 뭔가 자기가 버둥거려서 작용을 하고 애를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생리적으로 제일 못하는 게 가만히 엎드려서 주의 시간, 주의 때를 기다리는 걸 제일 못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왜 이 두 단어가 연거푸 강조됐을까요? 이것은 커다란 구원과 구속을 상징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애쓰고 용쓰고 작전 펴고 난리필 게 하나도 없다.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니 무슨 문제? 구원의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죽음의 대가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 또 보십시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픈 바다인데. 자, 16절 시작. 잘 보세요. 바다 가운데에서 무슨 땅으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가 하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바다가 좋아. 쫙 갈라졌다 합시다. 그러면 그 수천 년 동안 물로 잠겨있던 그 밑바닥이 애, 어른, 노약자, 심지어 장애인들까지 있었을 텐데 거의 그게 무슨 바닥일까요? 뻘밭이에요, 뻘밭. 거기를 걸어갈 수 있을까요? 걸어갈 수 있을까요? 물만 갈라진다고 걸어갈 수 있어요? 못 걸어갑니다. 푹푹 빠져가지고 물기 때문에 끈적거리고 못 걸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땅으로 행하리니? 마른 땅으로 행하리니? 아니, 물이 갈라졌다고 어떻게 땅이 갑자기 마르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자,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무슨 땅이 됐죠? 자, 여길 보세요. 밤새 하나님이 무슨 바람을 불게 했어요? 동풍. 동풍은 무슨 바람을 동풍이라 그래요? 뭘 생각을 하세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동풍이지. 그죠? 동풍. 처음 들어봐요? 북쪽에서 부는 바람은 무슨 바람이라 그래요? 북풍. 그런데 왜 동풍일까요? 자, 잘 생각하세요. 동풍은 뜨거운 바람을 얘기합니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엄청난 열기를 안고 있는 바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표 선풍기를 틀어놓으신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입체적이세요? 이런 참 신나는 얘기를 하는데도 표정들은 그냥 덤덤하게 이렇게 계세요. 놀라운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짜 애들 표현으로 삼삼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밤새 동풍표 선풍기를 틀어가지고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할 뿐 아니라 그 밑바닥을 말리는 거예요. 쫙. 그래서 무슨 땅으로 건너요? 마른 땅으로 건너요. 할렐루야.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그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바다를 건너요. 자, 건너는데 건넜어요. 건너면 모든 게 다 해결되나요? 시간 관계상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바로 물 없어서 난리치죠. 먹을 거 없어서 난리치죠. 하여간 미리암과 모세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노래를 다 지었어요. 15장 16장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15장은 전부 모세의 노래예요. 그리고 19절서부터는 모세 자매 미리암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어요. 그런데 그 찬송의 여운이 먹기도 전에 바로 16장 2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바로 뭐가 터집니까? 찬송의 메아리가 가시기도 전에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터져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고 당장 꽃이 피고 모든 게 다 잘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밤새 동풍바람을 불게 하시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안에 목적지까지의 인도를 하나님이 다 보증하시고 약속하신 거란 말이죠.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군데만 더 확인해보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도대체 이 홍해를 걷는 게 뭐예요? 홍해를 걷는 게 고린도전서 10장을 다 펴입니다. 구약만 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어마어마하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아멘. 아하, 이 홍해를 걷는 게 뭘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요 가운데가 홍해바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 있다가 홍해를 지났어요.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를 지났어요. 그러면 홍해를 지나자마자 바로 가나안이 나오던가요? 어디가 나와요? 광야가 나와요. 바로 가나안이 아니에요. 이제 어디를 갈 거예요? 이 찬양대 쪽에 앉아있는 가나안 쪽을 갈 거예요.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이 가기까지의 모든 광야의 노정이 만만하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런데 철저히 그 광야길을 누가 보호하시고 누가 보증하시고 누가 약속하시고 누가 지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홍해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옛삶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는, 이쪽에서 볼 때는 한 민족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다 바닷속으로 지금 침몰되는 거 아니에요? 수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저 가나안 쪽 방향에서 볼 때는 한 민족이 바다에서 전부 다 올라오더라고요. 바다 속에서. 그러니까 이 세례는 두 가지 그림이 동시에 녹아져 있어요. 옛것에 대해서는 죽고 죽는 바다예요. 그런데 약속의 쪽에 대해서는 새로 한 민족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여기에 함께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례는 누가 대신 죽은 강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 죄를 내가 대신 죽는다.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믿습니까? 또 우리 기본 성도들도 그 은혜를 입고 지금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점점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 담보된 우리의 구원은 저 목적지까지를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손에는 주를 향한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서신체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특별히 학습, 입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예람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특별히 이번 주일에까지 이어집니다. 이 23, 24일 예람제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보하고 또 눈으로 목도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믿지 않는 젊은이들이 우리 삼일교회로 들어와서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순례길에 함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삼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과 신실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명하신 부탁을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물은 남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아버지의 약속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복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 또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